KBS 열린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세대 간 갈등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돈으로 나오는 거예요. 돈이 넉넉하면은 효도하지 마라 해도 자녀들이 자기 부모인데 더 효도를 할 것이요.
최근에 있었던 교통비 지원 관련한 이슈도 세대 갈등의 예라 볼 수 있고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세대에 따라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보다는 이제 뭐 AI 기반의 어떤 기계가 일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생각의 차이한 어떤 견해 차이 이런 것도 되게 많아질 것 같거든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노인들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거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죠.
우리나라는 모든 복지라든가 우리가 마음대로 저녁에도 걸을 수 있는 치안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갈등, 우리는 구세대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 신세대를 가서 이래고 쫓아가는 거야 그냥.
복지 같은 걸 이제 누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젊은 층은 이제 점점 더 세금을 많이 내면서 이제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처음으로 앞섰다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9%로 나타나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는 줄고 사회는 늙어가고 있다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사회의 노인들이 가난하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KBS 열린토론에서는 지난 화요일부터 3회에 걸쳐 저출생 고령화 시대 해결 방안은 이라는 주제로 공사 창립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초고령 사회의 사회와 돌봄이라는 주제로 진행합니다. 초고령 사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돌봄과 관련해 가진 것의 유무와 상관없이 돌봄을 하고 또 받을 사회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정책이 과연 필요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노년 유니온 고현종 사무처장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현종입니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 나오셨는데요. 전국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내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용익입니다.
한국노년약회 회장이시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순둘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시기도 하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최혜지 위원장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최혜지입니다.
네, 네 분 어서 오시고요.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또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1부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의 실태와 현황을 좀 수치를 포함해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정 교수님,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의 변화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또 생애 주기로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뭐 이렇게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요. 노년의 삶. 이제 우리가 유병장수 이야기를 합니다. 노년의 삶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 또 노년의 삶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해진 이유는 뭘까요?
네, 우리가 노년의 삶이라고 하면 이제 인생의 단계에서 마지막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마지막 시기를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내느냐 하는 점에서 이제 노년의 삶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노년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노인 인구가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통계학상으로 노인 인구가 1,000만이 되는 시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노인이 살아갈 연령이 앞으로 100세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65세부터 노년기가 시작된다면 35년을 살아야 하는 시기거든요. 이렇게 길어진 노년기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사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청년기나 장년기와는 달리 이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그런 면에서 이제 노년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이 후반부 더 가치 있는 삶이 전개되도록 또 마무리가 되도록 이게 참 중요한데 최 교수님.
네.
전반적으로 이걸 이제 우리가 합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노인 개인의 삶이 잘 조명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우리 초고령 이제 고령 사회가 아니고 초고령 사회를 이야기하는데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또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고 실태는 뭐 수치상으로 본다면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라는 것이 이제 그 UN의 분류 기준인데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인구 고령화 정도를 그렇게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고령화 사회라는 것이 이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신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7% 넘어서서 반면에 이제 14%에 아직 미치지 못했을 때를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에서 20% 미만일 때를 고령사회.
우리는 지금 고령사회네요.
네. 지금 2024년까지는 고령사회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어르신들의 비율이 20%를 넘어가면서부터를 초고령사회다라고 구분을 하는데.
초고령화라는 건 없고 그냥
네,
초고령사회가 되는 겁니다.
초고령사회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드디어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이 20%를 넘어서는 그 시점이 2025년 내년으로 지금 추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이제 고령화 그 정도에서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되는 데 그 일종의 속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50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일본은 10년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7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그런 압축 고령화를 겪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외국의 경우에도 고령사회로 분류를 할 때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합니까?
네.
아, 그렇군요. 혼자 사는 노년층도 많다는 것도 좀 추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2020 우리가 3년의 통계를 보게 되면은요. 한 199만 정도 되시는 그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걸로 나오거든요.
배우자가 뭐 사별했거나
네.
네.
네, 그런 이유가 아마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전체 노인의 21% 정도가 혼자 사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2030년이 되면 뭐 사실 구성비에서는 22%의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거기 때문에 전체 구성비는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만은 노인 인구 자체가 확대가 되기 때문에 한 286만 정도의 어르신들이 혼자 사실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1인 가구가 증가하는 그런 추이이기는 한데 전체 혼자 사는 분들 중에서 65세 이상인 분들이 한 38%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1인 가구의 다수는 노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최 교수님 말씀이 1인 가구의 다수는 노인분들이실 거다라는 마음이 확 와닿는데 김용익 이사장께서는 지금은 돌봄과 미래라는 단체를 이끌고 계시면 국회의원도 역임하셨고요. 또 국민건강공단 이사장도 지내셨고 국민건강공단이 우리 건강보험료 내는 그 공단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을 두 개를 관리하는데,
예.
하나는 국민건강보험이고 또 하나는 오늘 주제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을 노인 장기 요양보험.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네. 나이가 드시면 우리가 이제 참 이게, 우리로서는, 잘 이렇게 이 익숙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부모님들 또 나이가 많이 드시면 이렇게 우리가 돌봐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실제로 또 만 65세를 제가 아까 최 교수님께 여쭤봤던 건 여전히 또 건강하신 분도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뭐 태어나자마자 4~5세까지 돌봄 또 이제 초등학교 돌봄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이 노인과 관련해서 고령자들과 관련해서 돌봄은 어떤 개념이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에 생활해야 될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건강 수명도 늘어나고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여생을 보내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최근 이제 관찰되는 현상이 노인들이 집에서 생활을 마치지 못하고 어딘가 시설이나 병원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다가 여생을 마치시는 일이 많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썩 그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건 누구나 다 느끼실 텐데 불가피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소위 이 현대판 고려장 이런 표현도 많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 표현은 뭐냐면 이제 어떤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안 좋아서 들어가실 때 퇴원을 기대할 수가 없고 거기서 이제 여생을 사시다 돌아가시게 된다. 예, 예.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사실은 고려장이라는 말은 실제로 있었던 말은 일은 아니고 나중에 설화 속에 나오는 그런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 이 말하자면 그 시설 이나 병원에 입원 입소할 때 이미 장례를 치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바람직한 것은 이제 노인이나 또는 이제 장기적인 환자 또는 이제 젊은 뭐 장애인이라도 이 시설에 오래 계시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사시던 곳에서 최대한 사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예. 보살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다들 원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노인 장애인 환자분들을 집에서 오래 모시려고 하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줘야 된다는 게 이제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그 희생을 하게 되는 분들이 대개는 여성이고 이제 소위 노인 장애인 돌봄의 한 70-80% 정도의 부담은 아직도 여성이 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내든 또는 딸이든 네.
며느리든 뭐 네. 누이 동생이든 누나든.
네.
뭐 이거는 다 여성의 이제 다른 이름들인 것이죠. 그런 이제 부담을 어떻게 하면 없게 할 수 있느냐. 요컨대는 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탈시설화를 하면서 가족들이 부담이 생기지 않는 이제 탈가족화를 어떻게 이제 동시 달성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거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고 원장님이 노년 유니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그 노인들의 뭐 일자리를 개발해서 보급하기도 하고요.
예.
노인들의 이제 노소득 보장과 관련한 제도적인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인 복지 정책을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서 정부하고 교섭도 하고
네.
시위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또 중요한 건 지역사회에 기부클럽 같은 걸 만들어서
예.
청년들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도 하고 하는 이제 세대 간의 협력 사업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쭤봅니다. 그래도 경제적인 상황이 괜찮으면 네. 몸은 아파도 어떻게든 좀 뭐 여러 비용도 지불할 수가 있고 가능할 텐데
네.
이 노인 빈곤이 노년층의 빈곤이 OECD 최고 수준이다. 이런 분석이 있네요.
네. 그 제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며칠 전에 얼마 전에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를 상담을 하자고 해서.
예.
근데 이제 오시면서 바카스를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아, 저를 주시나 보다 해서 제가 딱 마시려고 했더니 제 손을 딱 잡더니 여기 농약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농약이. 그래서 아니 이거 왜요? 했더니 자기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래서 아, 왜 그러세요? 했더니 자기가 노인 일자리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노인 일자리 급여가 29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노인 일자리 떨어지니까 자기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초연금 30만 원만 갖고 약값 내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노인 일자리 떨어졌으니까 자기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럴 바엔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나이 들어서 그분이 70대 후반이었거든요.
네.
나이 들어서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현실.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노인 빈곤율이 뭐 40.4% 이렇게 나오고 그런 이제 경제적으로 빈곤하니까 노인 자살률도 뭐 세계적으로 1등하고 뭐 이런 현실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고 원장님 말씀 듣고 정 교수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요즘에 보면 지하철에 아침 이런 시간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끼리 그런 이야기들 해요. 아니 젊을 때 좀 많이 벌어놓으셨을 텐데 또 무슨 연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어디로든 일을 가시나? 근데 빈곤율이 높다는 말씀 방금 전에 이제 고현곤 고현정 처장님께서 총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걸로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온다면서요?
네, 실제로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이제 2022년의 고령자 통계를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을 보면 실제로 이제 21년 기준으로 34.1%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실제로 이제 OECD 평균이 14.7%인데 그것과 비교해 보면 두 배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OECD 회원국 중에 이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수치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이제 노인이 돼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계속 일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보면 그렇네요.
네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현종 우리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이 많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을 하지 않고 좀 여가를 즐기고 놀고 싶은데 결국 빈곤의 문제 때문에 일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노인들이 많다는 데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김희사 선생님 제가 궁금해지는 게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 세대가 뼈 빠지게 일해서
네.
정말 고도성장했고 우리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집도 한 채쯤은 있을 법하고 뭐 자식들한테 뭐 재산을 좀 물려줬다고는 해도 그래도 그 정도면 또 연금이 나올 테고 국민연금이 나올 테고 뭐 공무원연금이나 또는 뭐 군인이시면 군인연금 어떻게든 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빈곤한 이유가 뭡니까?
노인들의 경제적 사회경제적 수준은 젊었을 때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어떻게 됐느냐에
예.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젊어서 좋은 직장에서 좋은 수입을 가지고 일을 한 사람은 노후에도 그 소득이 괜찮지요. 그런데 젊었을 때 취업을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은 당연히 모아놓은 돈이 없고 그러니까 뭐 집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빈곤이 지속되는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노후에는 외국 같으면 국민연금 같은 거가 모든 노인에게 그 살만큼 지급이 되면 설사 젊었을 때 노동시장에서 위치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예.
노후소득은 비슷해지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국은 이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못 해주는 거죠. 오히려 국민이 젊어서 노동시장에서 좋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연금도 받게 되고, 이제 그때 위치가 불안했던 사람들은 연금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노소득의 빈곤이 연장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 그 말하자면 시장 참여율이 34%다 하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즐겁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그야말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살기 위해
분이 이제 생긴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의 일이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한 즐거운 일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하게 되는 특히 이제 농촌에 가면 그 한국의 노인 취업률이 그 이 경제활동 참가 위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 진작에 대비하고 그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이제 노후 소득 설계를 잘 해줄 수 있게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이미 좀 늦은 거예요. 이분들이 이미 노인이 된 다음에 노후 소득 보장 제도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하면 미래 노인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을지 몰라도 현재 노인들에서는 별 혜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깝깝한 사정에 이제 빠져 있는 거죠.
지금 김 이사장님께서 뭐 불행이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는 뭐 자식들 제가 이제 그 노년 세계를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자식들 다 결혼하고
하시게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성하겠습니다. 네. 불행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최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노년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 다른 외국하고 비교하더라도 그래서 자살률이 높다라는 참 안타까운 지표가 있네요.
네. 네, 저희 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높다라는 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인지하고 계시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2010년에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81.9명으로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감소해서 2019년에는 10만 명당 지금 46.6명의 어르신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시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이 수치가 OECD의 경우에는 지금 평균 17.2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OECD 노인 자살률 평균치에 우리나라는 2.7배 정도로 높은 노인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그 원인 중에 몇 가지를 꼽아보면 이제 어르신 그러니까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어르신들이 그 자살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건강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어려움 이런 순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비율로 보면요.
네, 비율로 보면 이제 두 개 다 이제 한 23.7% 정도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그 노인 자살률이 1차적으로 급증하는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급증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1차 급증 시기는 카드 대란하고 맞물려 있었던 시기예요. 2003년에 카드 대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2005년에 노인 자살률이 80명대로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 2년 뒤인 2010년에 또 굉장히 높은 가장 높은
다분히 경제적 이유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경제적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관계성이라든지 연결고리가 취약해지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도 어르신들의 자살률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현종 총장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사무실로 바커스인데 농약이 들어간 바커스였다. 네. 깜짝 화들짝 놀랐는데
네.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썩 좋지 않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렇게 노년이 가난하다 또는 불행하다. 좀 주변에 손을 내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자녀들한테도
네, 네.
물론 뭐 자녀들이 야박할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래도 좀 뭐 같은 어떤 공동체에 호소를 네네. 한다든지
그렇죠.
그런 이런저런 수단을 좀 활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불행이 지속되는 큰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그 지금 뭐 이제 노년이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어르신들 만나 보면 불행하긴 불행해요. 근데 옛날보단 좋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기초연금 30만 원 나오지 노인 일자리도 조금씩 늘어나지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도 이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야 우리나라도 이제 좋은 나라로 가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연금이 이제 충분치 않으니까 이제 불행한 건데 어르신들이 사실은 우리 그 MC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 지역의 공동체한테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자기 주변에 친구들한테 자기 자식한테 도움을 안 받으면서 자기 자식 자랑을 너무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나니까 진짜 어려울 때 얘기를 못 해, 도움을 못 청하는 거예요. 왜냐 자식이 자식 자랑을 너무 많이 해놨으니까. 예.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 그 노년 세대 부모님들의 마음이거든요. 네. 자식한테 자기가 돌봄을 받지 않아도 사람들 앞에서는 자식이 나한테 뭐 너무 많은 것들을 해준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웃지 못할 우픈 현실이 좀 있고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이제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너무 늦게 도입돼서 연금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건데요. 앞으로는 이제 좀 더 노인 일자리도 좀 늘어나고
예.
그다음에 지역사회 돌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체계를 갖춰가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좀 더 좋아질 거다. 노인 빈곤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노인 자살률도 앞으로 좀 떨어질 거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희망을 네. 가진다는 말씀을 또 고 총장께서 해 주셨는데 정 교수님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론을 하면서 계속 파악하고 알게 되는 게 말씀하는 중에 일종의 해답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정 교수님께서 최근에 국민통합위원회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특별위원회 위원장까지도 맡으셨는데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최혜지 교수님이나 우리 김용익 이사장님 말씀 듣다 보면 아 갑자기 두 글자 생각 의경이라는 생각이 나서 의료 지원만 또 잘 된다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경제적 지원 연금이 좀 더 많으면 더 행복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원인을 지금 노년 사회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 근데 저희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그 특위 위원회에서는 사실은 이제 노인의 어떤 빈곤이나 어떤 돌봄의 문제보다는
예.
노인이 역할이 없는 게 문제가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로 노년이 되면 사회로부터 이제 은퇴라는 제도를 통해서 벗어나야지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이제 자기가 일하던 중요한 그 메인 일자리에서 나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한 면 정말 그들에게 어떤 역할이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5년이라는 긴 노년기를 지내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는 이제 그러한 역할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게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돼야지 될까라는 것을 이제 저희는 생각하면서 좀 더 이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배우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 여기에서 이제 건강, 앞에서 말씀하신 의료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보다는 좀 더 이제 건강할 수 있는 노인, 좀 예방적인 측면에서 이제 더 건강하신 노인들이 또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좀 더 배울 수 있는 사회의 구조,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보통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면 더 이상 공부한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도 또 공부를 해서 자기가 했던 일을 계속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사회가 좀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저희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교수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우리보다 앞서서 이런 고령사회로 접어든 국가들이 있을 겁니다. 미국도 그럴 수 있고 또 유럽 쪽도 그럴 수도 있고 일본 이런 경우에는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이런 노인들의 방금 전에 역할들을 또 지속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강구되었었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은퇴 연령을 철폐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미 만들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평생 현역 사회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은퇴하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토론의 여지도 있기는 하지만
상충되는 부분이 있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대로, 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쓰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이제 그런 제도를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주목할 수 있고요. 우리 사회도 그렇게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자, 이제 뭐 의료는 우리가 또 좀 전문 영역인데 사실 이거 외에 이제 노년 삶을 위한 사회보장은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연금이나 이런 게 경제적인 지원이 충족했으면 조금 더 추가됐으면 하는 부분인데 기초연금, 노인연금도 있지만 뭐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다. 또 아까 국민연금은 좀 골고루 보편적인 지원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어떤 또 방안이 있을까요? 우리가 고민해 볼 영역은 또 어떤 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정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도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이게 이제 노후에 문제가 생기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의 요인이 건강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고독한 문제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 좋은 의미에서 고용, 아까 억지로 하는 돈 때문에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이제 노인들이 기회를 가지고 사회 참여도 하고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그 고용을 한다면 그 이 건강 문제 예, 또는 소득 문제 그리고 고독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동시에 풀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되려면 그냥 노인을 많이 고용합시다 뭐 이게 아니라 노인들을 일을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회적 장치가 좀 변화해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 노인들은 하루 종일 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한나절만 일을 하겠다든지 하루건 더 일을 하겠다든지 그런 옵션을 좀 줘야지 되거든요. 예,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근로시간. 예. 그 대신 이제 임금은 그 시간당 임금은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노인들의 능력에 따라서 시간당 임금은 이제 소위 생산 능력에 맞춘 그런 임금을 준다면 고용주도 그렇고 돈을 받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행복하게 그 합당하다 이런 이제 어그리먼트 문제 합의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고용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고용이 제대로 되려면 우선 대전제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평생학습을 통해서 능력이 저하가 되지 않는다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의료 문제가 치료 중심의 의료가 아니라 평생 건강관리를 해줄 수 있는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의 이제 의료체계로 좀 재구성이 되어서 이 건강 수준을 노후가 되어도 이제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예.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누구나 다 능력 저하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이제 예서 중년 정도에 학교를 한번 다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좀 강력한 평생 교육이 저는 들어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이 지금 고령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지금 간다는 건데 이 말은 노인의 비중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고 그러면 한국이 살아남냐 못 살아남냐 하는 거는 이 소위 고령자 중에서 특히나 전기고령자 65세부터 75세 정도의 예. 전기고령자가 얼마나 건강하고 이 능력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규적인 노동자로서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저출산 상황에서 경제활동 인구로 역할을 하느냐 그 부분이 그러니까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니까 저출산 생산 가능 인구의 축소 그다음에 노인 인구의 증가 이게 이제 21세기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기 고령자들은 이제 능력을 어떻게든지 유지해서 이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스템을 짜줘야 된다. 이게 이제 한국이 살아남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고 노인들이 행복할 수도 있는 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말에 말씀하시죠. 잠깐만 한마디만 네. 딱 붙으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생산 가능 인구를 넓히려면 노인 인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지금 나이로 노동시장에서 강제로 퇴직시키는 정년 제도를 폐지해야 되죠. 그게 먼저 전제 조건이 돼야 실제 60 넘어서도 능력이 있으면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능력이 있어도 건강해도 60만 되면 강제로 밀어내니까 노동시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번 밀려나면 그분들은 다 다른 자기가 원래 했던 전문성을 갖고 있던 일이 아닌 단순 청소, 경비 이런 일자리로 내몰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손실인 거죠.
최 교수님 한번 좀 여쭤보면 지금 이제 아까 최혜지 교수님도 미국에 사는 말씀하셨고 또 이사장님은 맞춤형 또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말씀하셨고 또 고현종 총장님은 그 정년 폐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회에서 이게 상충하는 게 그러면 젊은 세대들이 취업도 잘 안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저렇게 오랫동안 이러면 우리는 어떡하냐고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사회적 논란도 되거든요. 이 부분 상충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조정할 수 있을까요?
특히 지금 뭐 고용 부분을 놓고 이제 노인들이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일할 기회를 낮추거나 또는 일할 기회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연구에 따라서 굉장히 갈등적인 결과들을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노동시장하고 젊은 세대들이 진입하는 노동시장 간에 그닥 중복성이 많지 않다는 게 네, 전반적인 이야기예요.
오히려 감정적인 게 더 크다고 네. 볼 수 있겠군요.
그래. 그래서 일의 종류가 다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그닥 생산적이지 않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되는 세대 갈등론의 어떤 담론들로 예, 묶여서 제시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제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게 저는 이런 이제 어떤 세대 갈등론적인 것이 많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 보장이라든지 또는 적극적인 어떤 노동기회 확대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줘야 되는 시기에 그것들을 축소하거나 또는 와해할 는 국면들로 사회 갈등론들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사회 갈등론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그 세대 갈등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예, 지금 특히나 뭐 연금 같은 것을 놓고도 지금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세대 갈등론이 등장할 때마다 사실 그 세대만이 부각이 되는 거고 그 안에서 국가는 뭘 하고 있는지 국가는 사라져버리는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네. 보충하면
네.
이제 일본의 이제 설례가 이제 한국의 베이비붐이라고 세대라고 하는 사람 이름은 단가이 세대라고 하는데
예.
이 전후에 이제 폭발적으로 많이 태어났던 아이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국과 똑같이 생산 가능이가 줄어드니까 단가이 세대가 소환됐어요. 그 사위가 그분들이 더 일을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다 그 예측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 베이비붐 세대는 다시 나와서 일을 해라. 또는 이제 그 지금의 50대, 40대들은 조금 있으면 그 사회적 필요에서 정년 철폐해 줄 테니
네.
오래 일하세요. 이렇게 되는 시절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있다.
예. 근데 이 대목에서 정 교수님 궁금한 건 그렇다 하더라도 노인의 경제적 빈곤은 해결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차상위 또 최상위 빈곤층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떠나서 뭐 국민연금도 다 받는 금액들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기초연금을 보편적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차등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지급을 하고 또 좀 상황이 괜찮은 사람들에게는 좀 적게 지원해야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처음에 기초연금이 도입됐을 당시에 보면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의 그런 빈곤율이 굉장히 높았고 그런 빈곤율을 어느 정도 이제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노인 인구를 보면 75세 이상의 고령층도 많이 있지만 이제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노인층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사실 베이비 부머들은 그 고령 노인들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사정이 좀 더 나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이 처음 도입됐던 당시대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이거는 조금 더 모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어려운 노인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노인 빈곤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권익위 인권위죠.
네.
인권위에서 이제 그런 권고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노인에게 더 집중적으로 이 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개선 사항에 대한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교수님 권고가 있었다면은 굉장히 또 말씀은 들어보면 또 설득적인데 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서 전개돼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논의들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몇 퍼센트에게 더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합의가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등 부분에 대해서 고 총장님은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그 기초연금이 2008년도에 도입, 네. 그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기준 금액이 40만 원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얼마냐면 21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재산 기준액이 213만 원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야, 노인이 213만 원인데 그것도 기초연금 받아? 약간 정서적인 반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노인 세대의 소득이 올라온 거예요.
네.
올라왔으니까 지금 빈곤율도 예전에는 뭐 49%, 46% 하다가 지금 40%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더 어려운 절대적 빈곤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20.5%, 26% 나오거든요. 그분들에게 조금 더 두텁게 지원을 해서 이 금액을 늘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거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기초생활 수급자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아도 그다음 달에 또 빼가요. 그러니까 받으나 마나요. 차라리 안 줄 거면 처음부터 안 줘야 되는데
네,
안 줘야 되는데 주고 그다음 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에서 또 그만큼을 빼요.
아, 줬다 뺐다?
네, 네, 줬다 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줬다 뺐으니까 사람이 기분이 나쁘잖아요. 처음부터 안 주면 몰라도.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 기초연금을 지금 하위소득자한테 좀 두텁게 주려고 하는데 70%를 갖다 40%, 50% 줄여야 되는데 줄이려면 이것도 줬다가 뺏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하. 이러니까 이제 정서적으로 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방향은 조금 이렇게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는 방향이 나라의 어떤 건전 재정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네.
지금의 현 상태에서 그 노인 기초연금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그 전체 비용에서 그야말로 이제 밑에 있는 거 빼가지고 위에 더 얹고 이런 방식의 저는 조정을 조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럼에도 빈곤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그 기준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액이 되는 것이 200만 원이 넘어섰다라는 게 지금 정부가 제시하는
예.
우리가 기초연금을 어떻게 보면 받는 인구 자체를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소득 자체가 내가 200 얼마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르신들의 재산 기준 같은 거를 계산하실 때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집이 얼마면 그거를 월소득 얼마로 이렇게 환산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실은 자가 보유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집을 이제 깔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이 될 수 있는 집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가용소득으로 보기 힘들겠네요.
네, 가처분 소득이 그게 200 네. 얼마가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내용들을 또 배워가면서 또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지금까지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소개합니다. 3402님, 지금 노인층은 부모 봉양하고 자녀에게 교육부터 결혼까지 모두 퍼주던 분들이 많습니다. 나라로부터는 혜택은 크지 않고요. 집 하나로 남은 수십 년을 살아야 하는 분들 많습니다. 오래 사는 게 축복이면서 두렵습니다. 4509님, 요즘 40대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부는데 긴 세월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는 게 엄청난 부담일 수 있습니다. 3475님, 요즘 같은 물가에 한 달에 생활하기 위해 수백이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연금 수십만 원 가지고는 생활유지 당연히 안 됩니다. 젊은 시절 왜 열심히 일하지 않았냐 쓴소리보다는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습니다. 1319님, 젊어서 돈 벌어 자식 키우고 결혼시키고 집값 물가 좀 비싼가요? 돈이 당연히 없죠. 1507님, 노인의 권리 보장에 대해 개인의 책임만 부과하지 말고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0672님, 76세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내가 언제 고령의 나이에 섰는지 아직은 노인이란 소리를 듣지 않고 있는 것만 하여도 기분이 좋고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해주셨고요. 유만식님, 독거노인분들 외롭고 경제적으로 자녀들이 안 오는 것이 고통이겠죠. 크림빵을 먹으면님, 간병 부담이 정말 큽니다. 이걸 개인이 모두 해결해야 하는 게 큰 고통입니다. 돌봄과 간병이 사회 속으로 들어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토론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토론을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시민농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희진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공사 창립 특집으로 저출생 고령화 시대 해결 방안은이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순서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와 돌봄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노년 유니온 고현종 사무총장,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그리고 서울여대 교수시죠. 사회복지학과의 최지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이 실태, 현재 삶의 실태, 또 노인들이 불행하게 되는 그 원인들을 집중적으로 좀 진단을 해봤고요. 2부에서는 그렇다면 초고령 사회에 우리 모두가 이야기하게 될 돌봄, 간병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이사장님, 참 간병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부모님이 계시거나 어르신분들이 집에 계시면 더 이상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간병, 치매, 요양. 간병비 부담, 또 이건 비용 부담도 있지만 물리적인, 육체적인 또 부담, 또 심리적인 부담까지 뭐 간병 지옥, 간병 살인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있을 정도인데 실제 조금 나눠서 한번 좀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에 경제적 부담은 과연 어느 정도의 이 부담인지 또 육체적으로 간병을 해야 되는 사람의 가족이라면 어느 정도의 또 힘이 드는 부분이 있는 건지 실태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간병비 부담이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이 소위 간병인들의 시장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임금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나오는 보도들은 한 월 400만 원 정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 명을 간병하는데 월 400만 원이요?
400만 원.
하루에 그럼,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이 정도 잡으면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정도면 사실 굉장히 힘들죠. 그 한 달에 400만 원 부담하고도 괜찮다는 가게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데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약간 이제 코로나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이제 그 이전에는 이 단가가 그렇게 세지를 않았었는데 코로나 유행을 거치고 또 대중국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이제 중국 교포들이 많이 이제 귀국을 네. 했거든요. 중국으로.
말하면 뭐 조선족 동포분들은 실제 또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그 단가가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시 이제 복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는 전망이 잘 되지를 않는데 우선 대중관계가 금방 좋아질 것 같지가 않고 이제 코로나 풀리고 또 이렇게 대중관계가 좋아지더라도 이미 중국 경제가 꽤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중국 교포들이 다시 한국에 와서 그 일자리를 막 그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 소위 조선족에 의존하는 요 간병 체계는 더 이상은 아마 지속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최 교수님, 그럼 어떻게 됩니까? 400만 원, 저 깜짝 놀랐는데, 물론, 네. 뭐,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또 뭐, 이제 요양원 간병이니까요. 간병인에 의한 매일매일 간병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도 평균적으로 어디 요양원에 계시든, 또는 부모나 또는 배우자를 위한 요양비가 대체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결국은 여성이 그걸 감당하는 거 아니냐. 김 이사장님 말씀이 이름만 다를 뿐 여동생이고 아내이고 딸이고 할 뿐 여성이다. 이런 것도 상당히 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가 전체로 보면 사적 간병비가 연간 한 11조 정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민간에서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가족들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간병의 상황에 놓인 가족들은 간병 파산. 예, 간병비 때문에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걸 이제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고용해서 메꿀 수가 없으니까 이제 네. 가족 중에 일원들이 이제 간병을 담당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말씀하신 대로 가족 중에서 누가 그러면 간병을 담당하느냐. 사실 가족 안에서도 사실은 그 일종의 권력의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간병에 개입하게 되시는 분들이 어찌 보면 가장 힘이 없는 분들이 주로 이제 간병에 노출이 되세요. 예를 들면 남성이나 여성 중에선 여성이고요. 주로 비혼. 예, 그런 분들이 이제 간병에 많이 가담을 하게 되시고요. 그래서 주로 배우자라든지 또는 딸에 의해서 이제 간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간병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한 78% 정도 되시는 가족 간병인들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소진이 됐다. 아. 예, 또한 67%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또 힘들다 또는 뭐 50%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내가 비인간화가 돼서 이제 돌봐드리는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내가 냉담해지는 사람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고요. 뭐 특히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그런 가족 간병인의 경우에는 한 40% 이상이 우울증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시는 것들로 그렇게 네.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청장님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고 차장님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저희가 한 사례를 찾아봤는데 지난 1월에 대구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를 돌보던 50대 아들이 동반으로 숨진 채 발견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장기 요양보험이라든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실제 무슨 지원을 찾아보면 받을 수나 있는 건지.
그게 이제 네. 제가 현장에서 지금 이제 제가 치매 어르신을 제가 지금 돌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양원에도 입소시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하나 좀 이렇게 팩트를 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양원, 예, 요양원은 간병비가 급여화 돼 있어요. 인건비로 다, 예. 이 쳐서 예. 괜찮아요. 근데 요양병원은 간병비를 따로 지불해야 돼요. 예, 요양병원. 그다음에 일반 병원 있잖아요. 병원도 간호간병이 있고 이런 데는 이제 간호사들이 간병을 하지만 그렇지 그런 지 굉장히 소수예요. 나머지는 대부분 또 간병인을 구해서 이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마 요양 그 병원이나 일반 병원에 입원하거나 이랬을 때 그 이 간병인을 구하고 그게 뭐 300만 원, 400만 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예. 이런 거라고 보고요. 근데 지금 이 간병 문제는 제가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독박 간병 이게 가장 무섭거든요.
네.
예. 누군가가 독박을 쓰게 되면 이게 처음에는
현장의 표현이 나오신 거죠. 독박이라는 말씀.
독박이 혼자 독박을 네네. 쓰니까. 네, 왜냐면 가족 중에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데 야, 나 돈을 줄게 그냥 네가 해. 야, 너 좀 놀잖아. 막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돼요.
좋은 상황이 아니네요. 네, 독박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이렇게 혼자 그래 내가 부모님 모실게 하면서 하다가도 이게 7년이 지나가잖아요.
네.
그럼 인간의 한계에 이제 딱 봉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8시간 돌봄을 이제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돌보는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나의 자식일 수도 있는데 죽이고 같이 죽을까라고 하는 사리가 네.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간병살인 이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2017년도부터 해서 22년도까지 42건이 일어났는데 그 42건을 분석한 결과 사람들이 그런 충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느끼고 근데 이제 결론은 그 간병살인을 해도 문제는 그 법에서는 집행유예 그 판결받은 게 한 36%가 돼요.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이 간병 문제는 국가의 책임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간병비 예. 급여화 문제를 좀 현실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정 교수님.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 텐데 정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래도 뭐 치매 걸렸다 그러면은 주민센터에서 뭐 찾아가서 검사도 하고 이런 걸 저도 옆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런 상당히 요양이 필요하고 중증인 분들이 어느 가구에 누가 있고 치매 환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소상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뭐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는 그런 수준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실제로 이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동복지센터 우리가 이제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이제 이러한 그 실제로 밝혀지지 않은 분들 지역사회에 이제 숨어 있는 이런 그 도움을 원하는데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이제 찾아내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시스템을 통한 어떤 발굴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이제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던가 또는 이제 채무가 계속 이제 있다라든가 전기세를 안 내서
네.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44종의 그런 그 데이터 시스템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을 또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 발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 복지 안전 공동체다 이런 이름으로 해서 이제 찾아 나가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민 복지 멤버십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이사를 오면 그 지역에서 멤버십을 가입시키고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 거죠. 모르니까.
네.
예,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모르는 분들에게 안내도 하고 또 이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분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체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 선생님, 이 정부가 최근에 이 고령자 돌봄 관련해서 간병특위 관련해서 내놓은 정책이 있습니다. 간병 비용이 높다 보니까 병원에서 간호와 간병을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통합 간병 서비스를 확대한다. 요양원에 간병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걸 지난해 말에 발표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상당히 그러면 지금에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겁니까?
뭐 실마리는 된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간호간병 서비스는 이제 2015년 정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발표를 한 거는 2015년부터 지난 정부에서도 간호간병, 요컨대 간호간병은 뭐냐면, 이, 우리가 통상 그, 지금까지 다들 그 생각하시는 방식은 이 환자가 입원을 하면 간호사가 뭐 다 케어를 해주는 거 외에도 가족이 하나 붙어서 옆에서 이제 간병을 해주는 거잖아요. 요컨대는 과거에는 그거를 가족들이 간병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예.
이제는 그 가족 간병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가족 구조나 이 가족 그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보호자가 필요로 없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호자 없는 병동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또 홍보가 됐었죠.
홍보가 됐었죠. 네. 그런데 이제 간호간병으로 해서 보호자가 오지 않아도 다 해주는 그 서비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병원 쪽에서 이거를 이제 중증 환자한테 이거를 해주는 게 좋은데 약간 경증 환자한테 해주는 거예요. 비용이 좀 적게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거는 이 간호간병 서비스를 중증 환자 위주로 옮겨보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요양병원은 또 해당이 안 돼. 요양원은 말씀하신 대로 해당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요양병원은 이제 요양원과 이 일반 병원과의 중간쯤에 있는 이제 만성기 병원이라는 거거든요. 길게 있는 그런 병원인데
예.
여기는 해당이 되지 않는데 이번에 이제 그 간병인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이게
이 심각하니까.
심각하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어서 저는 이제 이 괜찮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양당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 대폭 확대를 하겠다 이런 공약을 지금 내세웠는데 그 아까 최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잠재적인 이 규모가 10조다 되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간병을 전부 사유화해서 이 정부에서 이 복지 프로그램을 해준다고 하면
네.
이론적으로 10조 정도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좀 심각한 고민을 앞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점이고.
네.
근데 요양 그 병원의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 이제 실제화 되기 전에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고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원의 경우에는 간병의 개념보다는 이제 돌봄으로 요양보호사분들이 그분들을 돌봐주시는
예.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요양원에 들어가셔가지고 간병보다는 돌봄을 받으셔야 되는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요양원이 아니고 요양병원으로 입소를 하셔서 일종의 우리가 사회적 입원이라 그러죠. 딱히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데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 어디 시설에 들어가시는데 요양원보다는 요양병원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요양병원에서 간병비라는 사회적 재원을 소비하시기보다는 요양원으로 입소하셔서 요양보호사님의 돌봄을 받으시는 게 지금 제도적 설계로는 그렇게 되어지는데
네.
예, 이런 그런 어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기능상의 명확한 그 구분 예, 그런 것들이 실제화된 다음에 요양병원의 간병비 지급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사실은 우리가 또 건강보험 재정이라든지 간병비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적 부담 자체를 좀 예,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또 일종의 보호자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외국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정 교수님께는 이 부분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요양원의 성격 사실은 상당히 이제 연세가 많아지신다 그러면 또 병을 앓고 계시면서 당장 치명적이는 않다 하더라도 더군다나 이제 치매 같은 경우를 겪는 경우에는 집에서 간병하기가 참 힘들어지니까 보통 요양원으로 많이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그러면 참 그 요양원이 뭐 비용도 가격도 천차만별이지만 위치가 참 집과 가깝지 않은 곳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뭐 사회적인 정서적 소통을 할 기회도 줄어들고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공동체 커뮤니티 그러니까 자녀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앞으로 이제 인구가 더 고령이고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을 접근이 정책적으로 가능할지 실제로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고 가능한 접근입니까?
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님비 현상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요양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서면 싫어하는데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 보니까요. 쇼핑센터에다가 요양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지역사회에 이제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도입해 볼 만한 시스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특히 이제 네덜란드의 호그백 마을이 상당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어떤 마을입니까?
호그백 마을이 이제 그 치매 환자가 생활하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그냥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인지 수준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늘 날짜가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날짜로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을 만든 것이 이제 요즘에는 치매 안심 마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고는 있는데 사실은 완벽한 수준의 치매 안심 마을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치매 안심 마을 같이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치매가 어떤 질병이고 예를 든 건데요. 치매가 어떤 질병이고 치매 환자를 만나면 어떤 식의 그 보호 시스템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또 가족에게 어떻게 안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네덜란드 가서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일상이 돌봄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돌봄을 실천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들을 돌보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자, 오늘 더러 뭐 사실은 1시간, 2시간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안타깝습니다. 네. 곧 뭐 바뀌겠죠. KBS 열린 토론이 3시간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초고령 사회와 돌봄 곧 우리에게 닥칠 일일 것입니다. 누구에게나요. 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아니라 노인을 위한 나라가 당연히 있다. 이런 우리 국가 또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가장 서둘러야 될까요? 이 부분을 마지막 번호로 30초씩 듣고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고현종 총장님, 처장님부터요.
네. 네, 우선은 뭐 지역사회, 뭐 커뮤니티 뭐 이런 것보다는 구립, 시립, 요양원 여기에 지금 들어가려면 2년, 3년, 5년씩 막 기다리거든요. 그만큼 서비스도 좋고 어르신들이 생활하기 좋은 거니까 지금 당장 구립, 시립, 요양원을 확충하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간병비를 급여화시키자. 그리고 장애인 활동 보조인처럼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24시간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자. 이상입니다.
네. 최 교수님요.
네, 저 역시도 돌봄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고 총장님이 말씀하신 걸 다른 언어로 하면 결국은 돌봄에 대해서 국가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확충이 돼야 돼서 돌봄 서비스 제공에서 국가가 자기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돌봄의 자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의 그런 어떤 돌봄 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는 돌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재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돌봄의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 그래서 어떤 성별이 이든 누구든 가족 돌봄의 일정 부분들을 책임지는 것도 우리 사회가 정리해 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 교수님.
네, 돌봄에 대한 중요성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보다 앞서 좀 이런 돌봄의 그런 환자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도록 돌봄의 대상이 많이 생겨나지 않도록 어떤 예방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노인들이 역할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주자. 그래서 건강 수명을 늘리자.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김 선생님 30초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우리 돌봄 문제가 지금 앞으로 올 문제가 아니고 이미 한국이 돌봄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악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을 굉장히 시급히 세워야 되고요. 대원칙은 이제 노인들이 집에서 아까 그 말씀드린 오래 계실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제 방문을 굉장히 많이 해드려야 되거든요. 의사도 이제 왕진을 가지고 간호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간보호센터 같은 거를 동네에 세워서 낮 시간 동안에 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KBS 열린토론 창사특집으로 진행한 저출산 그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책 토론 오늘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소 오늘 극단적인 사례들이 현장을 알리기 위해서 소개됐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